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레미야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의 후반부를 저희가 달리고 있어요. 45장입니다. 45장은 바룩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룩이 누구입니까? 바룩은 예레미야의 협력자로서 일했던 아주 가깝고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여호야김 왕에게 보내기 위하여 예레미야의 말을 두루마리에 받아서 적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며칠 전에 살폈나요? 36장의 기록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살 때에 바룩이 예레미야를 위하여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룩은 그 밭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이제 절차를 이렇게 쭉 밟게 되고 그리고 계약 문서에 본인 이제 서명을 해요. 그것이 32장에 나와 있고요. 마침내 43장 6절에 따르면 바룩이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45장에 와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 바룩은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바룩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호야김 통치 때 주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두에서 본소가 역대기와 유사하지만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예언이 여호야김 통치 때에 주어졌지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유가 아래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있죠. 그 예언이 바룩에 대한 하나의 격려로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만일 그가 예레미야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계시해 주신 바 있으세요. 이것은 바룩이 유다의 남은 자들과 함께 애굽으로 강제로 내려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그때 큰 용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2절 3절을 보실까요?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충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여호야김 통치 때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진짜 시련은 여호야김 시대 이후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4절로 가보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라에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리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그러니까 비록 사태가 아주 나빠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바로 바룩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 일어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러므로 바룩은 그 계획을 따라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5절을 보실까요? 네가 나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은 바룩이 아직 젊었을 그 때를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바룩은 아주 험난한 시대를 살 것이지만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친구요 협력자인 예레미야와 바룩은 모두 다 애굽에서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험난한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존해 오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46장에서 48장까지를 또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애굽, 그러니까 블레셋 그리고 모압에 대한 예언인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갔던 그 남은 자들과 함께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애굽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 남은 자들을 그들이 애굽에서 평화와 풍요를 누릴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쟁이 애굽에까지 확대될 것이며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점령하리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46장 17절을 봐보세요.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더 이상 바로를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죠. 애굽도 뭐 이제 금방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19절로 가보세요.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승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은 애굽과 바로를 의지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고 순종해야 했죠. 그러나 이 모든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7절로 28절에 나와 있어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이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청자 여러분, 이 27절, 28절 이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요. 그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그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청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신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장은요.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이 예레미야 예언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유다로부터 온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은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나라를 의지해야 할까요? 그들 주변에 있는 일부 국가들은 적들이었습니다. 원수들에게서 피난처를 구해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답을 결코 안 믿는 그러한 사람, 그 대답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블레셋 땅도 정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들이 그대로 먹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8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48장을 보시면 우리는 이제 모압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이제 보지 않습니까? 왜 근데 이것을 제가 주춤거리며 말씀드리냐면 이제 모압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42절을 봐보세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현재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의 핫셈 왕국은 한때 모압 나라가 차지했던 바로 그 땅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모압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모압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칠 우리 찬송을 우리 함께 하죠. 47절인데 그러나 내가 말 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 이래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당시에 그 백성들이 모압으로 도망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단 말이죠. 모압도 역시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49장으로 가보실까요? 49장의 또 주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쭉 기록이 거기에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했던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내려간 거잖아요. 애굽으로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좋기는 더 사태가 악화되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선 전쟁이 끝났지만 애굽 땅에서는 더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듦이 계속 되었단 말이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없었습니다. 그 성들은 완전히 불탔고 쓰레기와 잿더미 밖에는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머물러서 그 땅을 재건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느부갓네살의 다음 정복 목표가 될 것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점령하게 되면 그 백성들을 두 번째로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제 예언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들은 또 다시 잡혀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으로 넘어갔지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이 먹을 것이 풍성한 땅으로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오직 먹을 것과 안전만을 생각했지 그 땅이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멸망할 것이라고 이걸 미처 생각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미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세나 행동 그리고 목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자고 하는 소망 위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곧 하나님의 진리가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평화와 풍족이 없는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한 우리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만 제대로 본다면 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도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분명한 교훈들은 성경에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뭐 그 엄청난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본장에서만 보더라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멸망하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그것을 계속 언급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까? 간단하거든요. 간단해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부터 보면 암몬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6절이죠. 그러니까 이 암몬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암몬을 그들의 피난처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암몬의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정말 씨도 없는 거예요. 아주 흔적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암몬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주목할 만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암몬이 언제 회복될지 지금까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어떨지 몰라요. 이게 참 우리가 주의 깊게, 특별히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나서 7절로 8절을 보면 이제 에돔에 관한 예언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에돔을 향한 더 많은 예언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도 에돔이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에돔은 여러분 에서와 야곱 그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돔은 좀 에서 쪽이죠. 그래서 이 에서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족속 땅 그것이 에돔이라고요. 그런 후에 계속해서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에돔은 거대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일으키시리라 하는 말씀을 창세기에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큰 나라를 이루긴 이룹니다. 49장 7절로 8절을 볼까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들에게 임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7절과 8절 말씀이요, 에돔의 영토는 사회와 아마도 그 아카버만이라고 그래요. 사해에서 그 조금 더 가면 지중해 연안으로, 지중해가 아니라 홍해 연안으로 연결되는 그 바다가 있는데 그것을 아카버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카바만이 있고 그 옆이 또 걸프예요. 그래서 이 에돔의 영토는 아카바만과 걸프 사이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걸프 전쟁, 그 걸프라고 하는 게 땅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와서 사해 바다 동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쪽도 이제 제가 그 이스라엘 쪽에 가서 보니까 황폐한 땅입니다. 그래서 좀 산이 말이에요. 푸르러야 되잖아요. 붉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애칭이 뭐냐면 북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대한 국가를 이루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충고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위로 둘러싸인 그 성은 아주 견고한 요새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과 애굽이 그들의 돈을 이처럼 견고한 바위성에 간직하게 됩니다. 이곳은 그들의 보화를 안전하게 숨겨둘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성은 양쪽이요, 아주 커다란 바위로 되어 있어서 오직 그 작은 입구 하나로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지요. 그 당시 에돔은 찬란한 곳이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때 누렸던 모든 영화를 빼앗으셨단 말이죠. 13절로 가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보스라는 바위와 에돔입니다. 오늘날도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는 바위성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하신다면 여러분 그 아파트를 무료로 소개해주는 그런 공인중개사 복도방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바위로 된 아파트들은 아주 아름답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볼 수 있지요. 그렇죠?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 누구든지 가서 그것을 차지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가질 수는 없지만 임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곳에 너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곳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도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흩어져서 비통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마치죠. 바이툼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돔 사람의 큰 죄는 교만이었으며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훌륭한 요새에 있었어요. 그 바위성의 입구는 시크라고 불리는 아주 좁고 깊으며 길이가 약 한 1.6km,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식으로 말한다면 1마일 정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와디 무사라고 불리는 계곡에 있는 일종의 바위 틈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약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후에 나비티안 아랍 사람들이 그 속을 차지하게 됩니다. 헬라인들은 그곳에 대하여 무모한 두 차례의 탐사를 뭐 시도했으나 무용한 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다고 그래요. 비행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그곳까지 못 갔죠. 그런데 요즘은 비행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곳까지 가서 여행을 하는데 가본 분들은 다 참 아름답고 훌륭한 장소라고 말을 합니다. 매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 성은 바벨론, 애굽, 헬라 그리고 로마 등이 차례로 차지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 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조각품과 그 문명의 유적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에스겔이 더 상세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